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리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베로 끌어내지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피터스 카지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19살 때에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1987년에 뉴욕에 이민자들이 많이 섞여 사는 지역에다가 뉴 라이프 펠로십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도 지교회도 설립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자 영어예배 600명, 또 이 목사님이 스페니쉬를 잘 하셔서 스페니쉬 예배에 250명, 불과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결과를 이루어서 강의나 설교 부탁도 많이 들어오고 일정이 더 바빠지면서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라. 목사님은 목회 성공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수요일날 스페니쉬 예배에 갔는데 250여 명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고작 50여 명이 앉아 있었고 나머지 이 200여 명은 어디로 갔는지, 이 알고 보니 그 주간에 거기서 사역을 하던 부교역자가 그 200명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운 겁니다. 교회가 쪼개졌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이 목사님이 받았지만은 내색하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였던 하나님의 교회가 두 개가 됐으니 더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아량이 큰 사람처럼 남은 50명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다 썩는 거지요. 그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커서 계속 분노도 생기고 화가 나고 욕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모님도 이 큰 충격을 받고 이 두 분의 영혼이 아주 처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분이 쓴 책 정서적으로의 건전한 제자라고 하는 책 속에 나오는 이 목사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처지를 얘기를 했는데 자기 처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겉은 성공한 목사처럼 보였지만은 자신의 영혼은 다 썩어 골마 터진 지가 이미 오랜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이런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이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사업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영혼의 기쁨이 바짝 마른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좋은 집에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게 풍족하고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은 되는데 정작 그 영혼은 텅 비어 있어서 늘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피터스 카지로 목사님의 경우에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그 부교역자 그 사람이 배신해서 그렇다. 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원망하겠죠. 사람 원망하고 그 모시고 나간 따라갔는지 뭐 데리고 갔는지 여하간에 그 나간 200명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 원망 숱하게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 뭐 누구 때문에 사업이 안 돼. 누구 때문에 가정도 안 돼. 누구 때문에 교회도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사회적인 환경이나 또 어떤 특수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그런 곳에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도 어려우심을 겪으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가 꼭 내 얘기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걸로 우리가 따지자면은 우리가 어렵겠어요? 아니면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어려우셨겠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지금 우리도 어렵지만 바울보다도 우리가 더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본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받던 장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유대 사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동안에 그를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었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의 환경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대 왕실 좋은 저택은 아니더라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집 한 칸 없이 장거리 전도 여행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는 해로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육로로 가다가 노숙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선교 여행하는 도중에 수없이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숱하게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경험한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의 장래가 보장되도록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칭찬하고 박수하며 그를 가깝게 여겨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나와 가깝게 지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셨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받는 것이야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아주 어렵게 선교 여행을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들까지 바울을 비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전에 바울이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비난하는가 하면 과거가 그런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또 얼마나 대적을 하고 있는지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감당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우리가 이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가 얼마나 괴로운 심정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지만은 바울처럼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서 좌절하거나 포기할 위기, 그냥 이게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주저앉을 위기가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여러 번 이 전도여행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제1차 선교 여행하는 이 전도 여행의 끝자락 부분입니다. 여기 제1차 전도 여행에서만 해도 바울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보라고 하는 고대 갔을 때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거기 유대인의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이 바울을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돌려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간 곳이 여러분 어딥니까? 루스드라 아닙니까? 그래서 루스드라에 간 건데 아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만히 바울이 주목해보니까 아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주변에서 보았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바울이 걷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면서 저들을 아주 신처럼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하더니만 바울을 돌로 쳤어요. 자,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까봐 피해온 곳이 루스드라인데 루스드라에 옮겨와가지고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았는지 돌 던지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죽었다고 내다버려라. 그래서 시외 외곽지대로 바울의 신을 갖다가 내다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제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시련과 실패도 어려움도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인생에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 어떤 실패도 좌절도 없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적게 겪었는지 하는 그것은 여러분 본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본질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견뎌내고 그것을 뚫고 극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고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빛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 우뚝 서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주신 길을 그들은 끝까지 잘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빛나고 더 많은 감동과 감화를 우리들에게 끼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아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같은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많은 난관을 통과하고 승리자가 되었을까?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26절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여기 안디옥이 나오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자,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그런 곳으로 요즘 터키죠. 터키 그 중간쯤에 있는 그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그리고 또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도 안디옥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터키의 동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그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 바늘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부탁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도 나오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두 안디옥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또 뭘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또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께서 사도행전도 이 속편처럼 기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수리아 안디옥을 뭐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나고 하면은 여기 2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한 곳으로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내보내게 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서 파송했는지도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 3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금식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안수해서 내보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 이 두 분이 제1차 선도 여행을 위해서 출발하게 될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현장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는 누가가 있어서 그걸 다 보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때 누가는 이 바울 곁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의 동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제1차 전도 여행을 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탁한 것을 이 누가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누가를 알게 됐지만 누가를 만난 다음부터 누가에게 바울이 수시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이 안디옥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려준 곳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칭찬을 수차하면서 이 누가에게 계속 말해 주었기 때문에 누가가 생각할 때 안디옥 그러면은 아, 그 도시 얼마나 큰지 그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금식하며 안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기도를 해 주었더니 이방 선교지로 나간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순간순간 내려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는 가운데 마술사의 방해를 받기도 하고 회당에서 말씀 전한 다음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은 그걸 다 이 바울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성도들의 기도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의 전생에 그 모든 바울 사역에 흐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하지로 않기로 결심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사람이 됐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40절에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전도여행 첫 번째 때는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갔지만 두 번째는 파트너가 바뀌어가지고 신라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신라를 택한 다음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첫 번째 전도 여행처럼 바울과 실라를 그 앞에 두고 주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을 선교 여행하도록 파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가고 은혜로 오고 은혜로 말씀 전하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시련을 이기고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은혜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서기를 그는 원했던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도 붙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그들을 맡기는 기도를 바울이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다 부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조금 좁은 의미로 설명하자면은 멸망해야 마땅하고 또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 부족한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라고 이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말을 한다면은 우리를 품어서 어루만지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복돋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이 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우리 교회도 다 부탁하듯이 다 맡기고 은혜 안에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확신하도록 도우셔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바울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큰 도시, 이 대도시 고린도에 도착하고 나니까 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은혜로 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확신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할 꿈을 가지고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로마에는 가지도 못하고 붙잡혀가지고서 2년이나 거기에서 억류되지 않았습니까? 아 로마에 가야 될 그 시간에 오게 갇히게 됐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낙심이 됐겠어요. 자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에 거둘 열매를 충분히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터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당장은 지금 오게 있지만은 로마에서 복음 전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지 못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시고 또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유익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대로 로마로 가게 됐는데 백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죠. 죽을 고비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배에 탄 276명 모두가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그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배가 표류해서 밀레도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밀레도 섬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본래의 계획대로 갔다고 하면은 밀레도 섬에는 가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여러 가지의 기적을 여러 가지의 이런 체험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많은 악조건도 만나고 또 누구 때문에 라고 원망할 이런 상황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힘든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를 부탁하고 맡기게 될 때에 그 속에서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 따라 사는가? 은혜가 말랐는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피터 카지로 목사님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부교역자를 원망하고 따라 나간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원망을 쏟아 놓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을수록 결론이 뚜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겉으로 보면은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부터 끊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근사하게 보여도 실은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건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따라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은혜는 우리를 참되도록 만들고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여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은혜 올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을 억지로 동원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편법을 쓴다든지 조급해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런 사람은 느긋하게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느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거자 중단 없이 걸어 걸어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맡기셔야 됩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맡기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를 맡기십시다.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겨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기도 중에 오기도 하고 말씀 속에 오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다가오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응답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 공동체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개인적인 차원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날 빠진 적 없어요. 그런데 왜 내 영혼이 이렇게 외롭고 힘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전체가 드리는 이런 예배에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오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교제가 여러분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깊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이 신앙의 개인적인 차원, 이것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적인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접촉법이 있는 그런 사람인, 참 그런 것이 참 이게 너무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 차원이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결단과 행동, 그 영역을 여러분 날로 날로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목사고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고 집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에 어느 장례식장에 가서 연세가 90이 넘은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서 은혜로 기뻐하고 은혜로 살았다고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 된다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중하게 가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날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일으켜 세워서 위로해 주셨고 오늘 여기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따라 살아서 승리해서 주님 앞에 가서도 여기까지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자신과 가족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들이 섬기는 뉴욕의 한인교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계속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도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바다줄을 떨라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지와 내 주 예수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딛고 내 주 예수 은혜에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거리는 작은 바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맺히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가라. 주님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작은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로를 저가 깊은 대로 가라. 방랑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산바에 맺히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바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로 채워주셔서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여행 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는 여행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석장로님 가정에 귀한 손녀딸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이 산모도 건강하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어린아이 우리 테일러우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의 아울로 주님 건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